한국인들은 차도 독일 삼사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외제 것들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외제를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랑 관계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부유층일수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멀리서 뭔가를 가져와서 내가 쓰고 있다는 게 나만의 어떤 특권의 표식이 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전에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를 봤어요. 1990년대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뉴욕의 양극을 그린 영화가 이제 하나는 순수의 시대, 이제 상류층의 모습을 그린 거고 이제 하나는 갱스 오브 뉴욕,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막 돈을 벌려고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뉴욕은 유럽처럼 귀족이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뉴욕의 부자들도 다 2, 3대 올라가면 다 갱스 오브 뉴욕처럼 해가지고 돈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었잖아. 부자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국에 그런 문화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영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사는 거야. 막 옷도 이렇게 불편한 옷 입고 자기네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오페라나 막 연극 같은 거 무도회 같은 거 하면서 레슨 받아가지고 간신히 그거 하고 결혼도 올드머니라고 인증받은 몇개 집안끼리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그 사람의 평판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라고 후회를 하는 게 이제 영화의 배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처라고 하는 메인 주인공이 진짜 사랑을 했던 돌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영국 귀족 사회에 도덕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돌싱이랑 결혼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돌싱 분은 파리에 살다 왔어. 조금 더 자유분방한 도시에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딴 나라를 따라 하다가 바보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온 거는 이 귀족주의와 폐쇄적인 신분사회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온 건데 여기 와가지고 돈을 벌더니 한다는 짓이 뭐예요? 영국에서 귀족 사회와 신분 사회의 허례허식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 사람만 외제를 좋아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로마인들.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심지어는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강대국이야. 그런데도 이 로마 귀족들의 아이들은 그리스인 이모님한테 키워서 그리스어를 어렸을 때부터 쓰게 만들고 그리스 철학을 읽고 자기네끼리 그리스어로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연극을 보면은 이제 막 귀족들이 만나가지고 어려운 얘기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네 그리스어로 말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장면, It's all Greek to me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너네끼리 너무 잘난 척하는 대화를 해서 난못 알아듣겠어 라는 관용어가 될 정도로 로마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도 귀족들은 자기네끼리 그리스어 쓰면서 아, 우리는 뭐좀 달라.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랑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다음에도 프랑스어가 그 위치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외제를 좋아하거나 뭐 서양의 어떤 문화를 되게 고급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대주의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도 이제 유럽 역사 이런 거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조승연 작가 사대주의다 이런 댓글도 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외국 문화를 특정 나라의 부유층이 고급 문화로 소비를 하는 건난 사대의 의미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대라는 건 뭐예요? 큰 나라를 모신다는 뜻이잖아.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강대국인 나라의 뭐 풍습이라든지 정치제도라든지 이런 걸 따라하는 걸 사대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은 로마 엘리트들은 그리스의 풍습을 따랐고 미국보다 프랑스가 말도 안 되는 국력이 차이가 나는 강대국이던 시절에도 미국의 엘리트들이 불어를 베고 있는 걸 보면은 특별해지고 싶은 본능과 더 관련이 있지. 뭔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무조건 좋아해.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꼭 강대국 물건이라서 외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외제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외제의 의미란 게 진짜 뭘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주게 한 책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일본 문화를 처음으로 미국에 분석해서 소개했던 국화와 칼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가 1930년대에 Patterns of Culture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태평양 섬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원주민들의 교역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쿨라 링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인데 이제 태평양에 동떨어진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섬들 사이에도 무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섬의 원주민들도 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섬은 되게 독특한 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섬한몇 개가 있는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무역을 한대. 이 섬은 이 섬하고만 교역을 하고 이 섬은 이 섬하고만 교역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A라는 섬이 있고 여기 B라는 섬이 있으면은 얘네가 바로 옆에 있어도 A라는 섬의 물건이 한 바퀴 돌아야 B 섬까지 갈수 있는 무역 체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쿨라링이 아무나 끼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각 섬의 엘리트들만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쿨라링을 통해서 굉장히 먼 섬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즉 외제를 가지고 있고 외제를 쓴다는 것이 하나의 계급 상징이 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게 계급 상징이 되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사람이냐를 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내가 어느 정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냐가 가장 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시골 마을에서 농장을 하나 지어놓고 외부인을 안 만나고 거기서만 계속 살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세상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정에 와 있어요. 조정에 와가지고 다른 양반집 자제들이랑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럼 이 양반집 자제들은 뭐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여러 군데에서 온 부자들의 네트워크 아니에요. 내 자제가 조정에 가 있는 사람은 내가 경상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앉아서도 내 아들을 통해서 전라도에서, 평안도에서, 함경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한 명이 가 있는 거랑 아닌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거의 힘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인간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물질적 상징물은 내가 이 정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명품 같은 게 인기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인기가 없어지냐면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과시할 수가 있거든. 나 BTS랑 사진 찍었어. 같이 BTS랑 맥주 마시다가 브라더 그러면서 올려요. 그러면은 와, 저 사람의 네트워크가 저기까지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를 과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아마 물질적인 명품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좀 줄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옛날에 뭐 미제 과자, 일제 소니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사장님 기억하는 미제 일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미제는 지금은 이제 뭐 독삼사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는 외제차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캐딜락. 왜냐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캐딜락을 타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 근데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캐딜락이 한 대 있는 거야. 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외제차를 다 가지고 들어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서는 소나타급인 자동차들도 한국에 오면은 되게 고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던 분들이 사갖고 들어오는 자동차 중에 머큐리 세이브리라는 차가 있었어요. 아마 이제 나랑 연식이 비슷한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한 대 정도 있었을 거야. 그 자동차가 뭐 특별히 좋았다기보다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살다 왔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외제 식재료가 한국 슈퍼에서 많이 파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저기 남대문 시장 가면 지피 피넛버터 아니면은 뭐 쿨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 같은 거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건강에 나쁜 인공향으로 가득 찬 체리맛 음료 뭐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누가 서울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사오면은 같이 먹으면서 야 이거 미제래 이랬던 기억이 있죠. 일제는 뭐 모든 사람 기억하는 건 조지루시 밥솥, 코끼리 밥솥.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버스를 타는 장면을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찍으면은 다 그 코끼리 밥솥 일본에서 들고 내리는 그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맨이었죠. 소니 워크맨이랑 아이와.
저는 워크맨 세대시죠?
네. 우리나라의 외제에 대한 어떤 숭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실마리가 거기서 보이는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 경제 개발을 했잖아요. 급속 경제 개발을 할 때 두 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import substitute 이란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export, 그러니까 수출. import substitute 란 건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을 이루고, 이 나라들은 대체로 현대 문명의 이기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 물건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들이 이제 해방이 됐는데, 외화군은 별로 없고 신생 국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뭐 트랙터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다면 경운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외국에서 사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import substitute, 수입 대체식 경제라는 걸 처음에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사다 썼다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그 나라의 물건을 라이센싱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조립을 해서 파는 방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는 대림 혼다, 동아 오츠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라이센싱을 가지고 온 회사의 이름과 한국에서 실제로 그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제조 기술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그거를 생산하던 나라의 제품과 해방된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 사이에 겉보기에는 엇비슷하게 비슷한데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오리지널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수입 대체품을 쓰는 사람 사이에 어떤 그 클래스가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이걸 대체로 국가에서 어떻게 대체하냐면은 수입품 쓰지 말라고 그러죠. 금지해버리죠, 수입하는 거를. 그러면 수입하는 걸 금지하면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커넥션까지 있어야지 뭔가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외제에서 물건을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임펄 서브스티튜트 경제에서는 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950년대에서 한 80년대 초반까지를 사신 분들이,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미제 일제라면 이거였어 라고 하는 게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외국에 팔 정도로 제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국산 TV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굳이 외제를 산다는 거가 어떤 특별한 행동이 되는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외제를 못 가져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권한. 아까 말한 머큐리 세이블처럼 미국에선 고급차도 아닌 자동차가 내가 주재원이었다, 내가 해외 영업부였다를 보여주는 심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난 이걸 뭐에 비교하냐면, 남자분들은 바로 공감하시겠지만 군대에서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속옷을 갖다 입으면 안 됐었어요. 군에서 주는 속옷만 입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들 상꺽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짬밥을 좀 먹으면은 면회할 때 팬티를 갖다가 내가 입어도 이제 누가 터치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고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밖에서 산 속옷에 명칭이 생겨요. 사제 팬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계급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민간에서는 당장 온라인에서 5천원, 만원에 살 수 있는 이 속옷이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계급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디서 사람들이 외제를 그렇게 숭상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외제를 못 들어오게 한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재했던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이 외제를 선호하는 성향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감이 있는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그 외화를 R&D에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수출을 하는 걸로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그 모델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야, 남들은 땀 뻘뻘 흘려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외화벌이 하고 있는데 너는 외화 쓰고 다니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1차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이제 어떤 특정 계층 사람들이 외국 언어를 배우거나 외제를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분사회의 잔재이기 때문에, 한 나라 사람들은 다 운명 공동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현대 민주사회랑 좀 안 맞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의 사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계급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은 전부 다 그 언어를 쓰는 거지. 자기 어느 나라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미국 부자들이 왜 애들한테 불어를 가르치냐 그러면, 사실은 불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에서 귀족 계급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러시아 귀족들은 러시아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하고 프랑스어만 할 줄 아는 귀족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쓸 줄 아는 게 동아시아의 사대부 또는 양반 계급의 계급어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넓이랑 관계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언어면 나는 내셔널 네트워크의 일부밖에 안 되지만, 내가 쓰는 언어가 여러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쓰는 언어면은 내 네트워크는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계급 상징인 경우가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 났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구를 가장 먼저 죽였을까? 프랑스 쓰는 애들부터 다 갖다 죽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신분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한 언어를 쓰고 한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야를 가지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옛날 귀족처럼 아 나는 너랑 달라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쓰는 언어와 그 풍습으로 우리 애를 키우고 나는 그런 소비를 할 거야 라고 그러면은 현대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점점 옛날의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제국을 닮아가면서 요즘 보이는 추세가 또 계급어가 다시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영유라든지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세계가 다시 영어라는 계급어가 생기고 그 계급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컬 네트워크에 갇힐 거라는 그런 공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 물품을 가지고 해외 풍습을 즐기고 해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제를 또 좋아하지만 지금은 또 해외 사람들도 한국 거를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서로가 서로 걸 쓰는 게 더 재밌고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온 거는 뭔가 짜릿함이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소맥을 먹잖아.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비싼 와인 처음 먹어보면 감동이 있는 거고, 안 먹던 거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랭귀지 스쿨에서 나한테 프랑스어 작문 가르쳐준 선생님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이 아직도 나한테 얘기해. 너가 처음으로 15구에 있는 한국식 갈비집 데려가가지고 소맥을 먹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분은 그게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으면 글로벌 무역 진작에도 좋고 수출도 늘어나고 우리의 삶도 좀 더 다양해지지 않나 싶어요. 난 기본적으로 호기심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외국 것들을 좋아해요. 외제 물건도 좋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좋다 정도에서 그치면, 아니면 내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신기하다 해서 그치면 난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야, 한국 김밥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코리안 바베큐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우리도 마테차 안 마셔봤는데 마셔보고, 난 이런 거는 되게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화를 고급 문화로 숭상하면서 순수의 시대에 나온 것처럼 그거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이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클릭을 만드는 거는, 나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결국 그 영화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해졌다. 없는 허례 허식을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 묶을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오마카세 먹고 와서 집에 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는 그냥 경험으로 한 거고 컵라면은 이제 밥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때 문화의 영향력이 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미 소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뭐 물건이나 풍습을 좋아하는 게 사대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교류이다, 하나의 탐방이다, 이런 애티튜드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한국인들은 왜 외제를 그렇게 좋아할까라는 주제로 두서없는 대화, Unstructured Conversation 해봤고요. 이것도 이제 후비품이거든요. Unstructured Conversation이라는 말을 제가 그 렉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의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지금 Unstructured Conversation의 시대다. 근데 이제 가져와가지고 두서없는 대화, 우리 지금 가장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건 배워야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 격언이 있어요. Fast est ab hoste duceri. 적에게서라도 배우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의 문물과 물건만 갖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의 물건과 문물도 갖다 써보자. 이게 로마의 철학이었고 그게 로마가 강대국이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 두서없는 대화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